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백일호 선교사님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았고 또 다시 이번 주부터는 또 저와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 가고 있고 우리가 늘 이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아이가 하룻밤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고 나면 조금씩 커져 있고 커져 있고 커져 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경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또 우리들을 세워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마치 안전벨트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잘 가게 하며 또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 주의 성령께 붙들릴 때에 굳세어지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하오니 주께서 이 한 시간 정말 변화되게 하시고 또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물론 그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그게 뭔가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말을 또 합니다. 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나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성령 충만은 오해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며 뜨겁게 부르짖는 그게 성령 충만인가? 혹은 산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이 나무 하나를 붙들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인가? 은사를 갖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인가? 혹은 뭔가 이렇게 땀이 아주 그냥 젖도록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인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그게 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 곁에 있지만 바로 우리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은 삶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게 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경험이 아닙니다. 했다 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삶 속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쁠 때 혹은 흥분될 때 혹은 아주 뭐 열이 날 때 그때만 잡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 삶에 우리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현재에 역사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자전거 타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 말씀을 배우는 것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함께하는 것을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딸을 이제 자전거 타게 이제 해주려고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그러면 아빠가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 주마 해서 이제 공원으로 갔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양쪽에 이제 달려있던 보조 바퀴를 띄고 혼자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근데 영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령을 가르쳐 줬어요. 예인아, 네가 이렇게 타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몸을 왼쪽으로 해라. 그러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야. 했더니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더라고요. 몸을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잡혀야 되는데 몸을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몸을 오른쪽으로 해라.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몸을 하면서 왼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럼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틀어라.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핸들이 와자자자자자자 흔들리더니 그 다음에 탁 넘어지는 거. 역시 핸들을 잡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몸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핸들을 잡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얘가 자전거를 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지혜가 떠오더라고요. 목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제가 우리 예인이 목을 딱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달렸어요. 얘는 핸들을 하고 핸들을 잡고 이제 페달을 밟고 저는 뒤에서 뛰면서 목을 잡아주고 흔들릴 것 같으면 잡아주고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잡아주고 예? 그렇게 하니까 내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타게 됐어. 어떻게 자전거를 타게 됐니? 아빠가 내 목을 잡아주셨어. 아빠가 내 목을 잡아주셔서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을 잡아준다는 것. 그럴 때 머릿속에 그 중심을 잡는 그 균형 감각이 생기고 그런 균형 감각 속에 이제 그 속에서 자기가 자전거 타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조금도 쉬지 않습니다. 내가 흙탕길을 갈 때에도 내가 가시밭길을 갈 때에도 내가 또 아스팔트 위를 갈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잡아주려고 하세요. 흙탕길에서 빨리 거기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에 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이 균형을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아스팔트에서는 얼마나 잘 달릴 수 있습니까? 중심만 잡으면 쭉쭉 나가지 않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잡힐 때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결과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삶이 변하고 싶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을 원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세요.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삶 속에 충만하지 못할 때 내 삶은 왜 이렇게 부패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완악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었던 성령 충만이 내가 지금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 내가 지금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만 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자전거 탈 때 아빠가 목을 잡아주는 게 필요한 것처럼 지금 내가 삶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충만함,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경건한 삶,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생겨나는 이러한 경건, 이 경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건한 삶, 그래서 변화된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영성.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ity라고. 영성. 아, 영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영성이 좋아야 돼. 영성을 쌓자. 영성을 더욱더 키우자. 영성을 위해서 영성을 회복시키자. 경건을 영성이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경건, 삶의 변화, 성령 충만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성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유래된 태도나 정신의 바탕이 되는 어떤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좀 내용이 좀 길지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영성이란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한 사람의 행동이 유래된 태도나 정신의 바탕이 되는 어떤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 이해가 되시나요? 한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근거가 되는 종교적 혹은 윤리적 가치라는 게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태도를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아, 그것은 그 바탕이 되고 그 근거가 되는 종교적 윤리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근본이 되는 종교적 가치와 그 다음에 윤리적 가치를 따지니까 현실과 뿌리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서 떠나 있습니까? 이건 비현실적인 거예요. 영성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기원 후 5세기경에 수도사들에 의해서 생겨난 말이고 그리고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보다는 개신교보다는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그들이 더 사용하고 그리고 더 받아들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사제들이나 수도원 운동에는 이 영성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뭐냐면 현실과 동떨어진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지금 내가 뭐 일해야 되고 혹은 뭐 가정을 돌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더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 하면 딱 좋으냐 하면 수도원에서 하기 좋은 거예요. 이건 어디서 하면 좋으냐 하면 산에서 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추구한다, 영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여하튼 이 세 속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거기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영성을 단지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불교의 영성, 또 유대교에서도 영성, 이슬람에서도 영성. 왜냐하면 이 영성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기독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 영성은 언제나 어느 종교나 다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 명상과 수련과 그리고 또 좀 고행과 그리고 세상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고립된 삶,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인가요? 그게 경건인가요? 주님께서 말하시는 경건이 바로 이러한 영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전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 세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경건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데 경건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하다 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또 세속과는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산에 왔다 갔다 하고 기도원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게 경건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속이는 건 그건 경건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것, 제갈 먹이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경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구체적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했던 사람, 경건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가 경건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해, 경건하다고 했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경건이 나왔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서 어땠다는 것일까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이랑 영성이랑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건을 가르쳐주시고 이 경건에서 주님은 우리들의 목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그가 경건하다는 것에 방금 우리가 본 이 야고보서에 관련된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방금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죠? 경건은 뭐라고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자기 혀를 제갈먹이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의 삶 속에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데 그 마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았던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럼 혀를 제갈 먹였다는 건 뭘까요? 고넬료가 혀를 제갈 먹였다는 게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던 하나님께 혀를 제갈 먹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한 것 좋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가 정말로 경건한 것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온 집으로 더불어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만 주님을 경외하고 자기만 주님께 기도하고 자기만 백성을 돕고 자기 집은요? 자기 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했어요. 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였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였다는 게 자기 혀에 마스크를 씌웠다는 것인가요? 자기 혀에 제갈 먹인, 말에 제갈을 먹인다는 게 그게 못 먹게 입을 막는 것인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갈을 먹인다는 것. 이것은 말을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제갈을 먹인다는 것은.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이쪽으로 가게, 저쪽으로 가자면 저쪽으로 가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절제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는 그 말을 통제해서, 그 말을 사용해서, 그 말을 닫은 게 아니라 그 말을 활용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자기만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는 정말 경건했습니다. 경건해서 그 경건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는 경건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해서 수도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해서 가족들 다 버리고 친구들 다 버리고 세속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어요.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 집의 가장이었어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경건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는 religious, 종교적이라는 것. 종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교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전파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이 퍼져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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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온전한 삶, 바로 그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그리고 이러한 영성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건은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성은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영성을 추구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영성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유의 영성을 추구하고 싶으면 추구하는 것이죠. 그건 선택입니다. 주님은 영성을 추구하지 않아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달라요. 경건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계속 노력하라 라고 했어요. 경건하도록 주님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왜 그럴까요? 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일까요? 경건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이 세상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생에, 다가올 세상에, 내생에도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은, 혀에 재갈을 먹이는 삶은,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삶은, 그것은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부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학생들은 경건하면 안 되나요? 학생은 내버려둬요? 청년들은 경건하면 안 됩니까? 청년들은 그냥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되나요? 그럼 도대체 누가 경건을 하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사람들이 경건을 할 수 있습니까? 경건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에요. 경건은 산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경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갈 먹일 수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원래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원래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속여요. 이 마음을 숨겨요.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숨겨요. 그걸 나타내면 버릇드니까. 그걸 나타내면 우습게 볼 것 같으니까. 존경한다는 말, 수고하셨다는 말, 그거 숨겨요. 마음은 다 좋지요. 마음은 다 넘칩니다. 그러나 정말 당신의 수고를 통해 내가 참 유익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내가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음을 숨겨요. 그럼 그 경건도 거짓된 것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무의미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경건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말의 재갈을 먹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우리가 기쁨을 기쁨대로 표현하고 우리가 우리의 고마움을 고마움대로 표현하고 우리의 감사를 감사대로 표현한다면 그의 경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경건을 연습하라, 그 경건을 훈련해라, 약속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해서 아 그럼 또 우리를 경건 훈련시키는구나. 무슨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경건 훈련 그렇게 하도록 또 나를 붙잡는구나, 나를 얽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경건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모든 경건의 비밀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경건의 비밀로 말하는 것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 성령 충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실 수 있었지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주님은 삶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하신 인간이며 온전하신 의인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주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또 고민하고 내가 우리 집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 목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서 제가 어머니로서 제가 아들로서 제가 딸로서 제가 이 경건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좀 잡아주세요 했어요. 나를 잡아주신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저해요. 창피해요. 어색해요. 막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닭살이 막 돋아요.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을 숨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따뜻하게 한번 안아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사랑을 좀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경건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의 목을 탁 잡아주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지금 가라. 지금 그에게 가라. 가서 그의 손을 잡아줘라. 그의 손을 붙들어줘라. 그를 위로해줘라.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라고 한다면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변화산에 머무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하루 종일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셔서 대지상들의 종들에게 잡히시고 그래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제 그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그가 붙들게 하는 것을 붙들고, 그가 섬기게 하는 사람을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은 누구와 같은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것이에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오해해서, 경건을 영성으로 착각해서, 산속에 처박혀서 성경책이나 읽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까? 그가 만들어내는 삶은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그는 누구를 생각하며 누구를 모델로 하며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경건해야 하겠습니다. 경건은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여러분의 직업을 포기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고3도 있지만 우리 고3 학생들이 경건하다는 것은 공부 다 때려치고 지금 산으로 절로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괴로워하는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만 더 힘을 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이 조금의 이 시기를 거치면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어. 저희 고3 때도 그의 학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는 이제 뭐 요즘 수능 세대는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그 시대도 참 하여튼 고3 때는 늘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해 저희가 고3 때 전국적으로 한 다섯 명이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살인적인 이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5시까지 학교를 가서 12시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를 얼마나 그 학교에서 괴롭게 시켰는지 하여튼 집에 안 보내주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학생들끼리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정말 대학 가서 만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같이 노력했고 또 뭐 떨어진 사람도 떨어졌지만 하여튼 붙은 사람은 붙고 그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단지 고3뿐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는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쉽게 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는 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전원의 주택을 짓고 그리고 한가롭게 강을 바라다 보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괴로워하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다면 우리의 말에 재갈을 먹여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보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을 숨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경건할 수 있습니다. 붙들어줄 사람을 붙들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할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늘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늙어갑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경건하다면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경건의 비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이어지는 장면은 정말 이러한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섬김을 보여주고자 할 때 주님은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섬김이 뭔지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경건은,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같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보면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새 속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절대 멀리 가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에 사세요.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지 마세요. 하고 있는 일을 그냥 계속 하세요. 조금 더 달라지지 마십시오.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다 버려두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게 더 쉬운 일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면서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그 다음에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경건할 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경건한 자를 아세요. 고넬료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주님께 받아들여지는지 베드로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놀랍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넬료를 받으시는구나.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제 주님께 정말 경건하고 경외하며 주님께 드려지려고 할 때 주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5월달에 또 오늘은 또 교사 주일인데 이 시간에 또 교사들은 또 선생들은 스승들은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최종 목적은 경건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도록, 주님이 정말로 알아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의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사람, 말과 행동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받아주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복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경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 이 경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요, 또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받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또 너무너무나 시급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도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을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 악한 세 속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자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열려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며 그리하여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주의 아들과 딸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07장